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 주님 그 전능하신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오직 아버지께만 드리오니 아버지가 받으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이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이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이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몸에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새 계명에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의 성경 통독이 반복적인 루틴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맛보는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의 바다에 잠기어 인간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의 심연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이 우리 손과 발을 통해 구체적인 섬김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으니 의심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약속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간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소서. 이를 통하여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바울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굳은 불신과 의심의 비늘이 떨어져 새로운 시각,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난 12년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성숙해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 특히 갈 길 몰라 헤매는 청년들에게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고 절망의 심연에 빠진 이들에게 생명의 밧줄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신다 하신 약속을 붙잡고 갈등과 증오로 찢겨진 이 사회의 상처를 당신의 치유의 기름으로 어루만져 주소서.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선언하신 하나님, 분연을 댄 마음들 사이에 화해의 씨앗을 심으시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외침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와 모세의 겸손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해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낯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우시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우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우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적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호드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스라엘의 사사들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세우셨고 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 무슨 목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셔서 이 시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사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사사 12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셔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얘기죠. 예, 12명 사사는 뭐 우리가 흔히 6명의 대사사 또 6명의 소사사 이렇게 나누지만은 그 무슨 업적의 크고 작음이라기보다도 기록된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라고 불렀고 오늘 삼갈처럼 이렇게 기록된 양이 뭐 단 한 줄 이렇게 불과하면 소사사로 부른 것이죠. 그래서 6명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이 에훗이라는 사사와 삼갈이라는 사사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뭐 이미 익히 아시는 대로 이 사사기의 이 순환적 구조 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셔야만 했는가 그게 관한 얘기죠. 먼저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들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무슨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라고 하는 부사는 사실 원문에 보면 동사예요. 동사. 우리는 또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늘어나다, 증가하다, 계속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원문대로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행이 더 늘어나고 또 계속되고 지속됨으로써 이런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까요?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8년 동안 고통받는 것들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에훗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라고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악을 행했더니 그 결과 아니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있는 동안 악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늘어나는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이 점점 더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대적이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이 강해진 모압 왕이 에글론이 암몬과 또 이 아말렉 족속을 불러들여서 셋이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또 모압이 연합군을 이루고자 한 암몬과 아말렉은 도대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경계해야 될 족속들이에요. 사실 모압이나 암몬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일어났던 불심판을 피해서 달아났다가 어쨌든 두 딸과의 근친 상관을 통해서 태어난 족속들 아니에요? 그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회, 이스라엘의 모임에는 들어올 수 없는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에요. 또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진 뒤에 연약한 자들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족속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압이나 암몬이 아말렉 족속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족속들이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점점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더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참 이 답답하게도 이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그 여리고성의 별명이에요. 여리고성을 쳐서 함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데 상징적인 도시예요. 여리고가 성읍이 무너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다, 다시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복이 이제 다시 되뺏김으로써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는 뜻이죠. 일껏 그토록 큰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인생이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셨으나 이제는 그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잘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지켜내는 것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을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벌하게 된 그 근본 동기나 목적이 훼손되고 말았다는 것,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 성은 전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혹시 그곳을 가보면 알겠지만 그 바로 여리고 성 앞으로 가면 사해가 있고 어쨌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합니다. 보면은 그 근처에 가면 지금도 종려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겨져 있어요.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하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동 지방에서 사오는 대추나무의 열매, 뭐 과자 통 이런 거 대부분 여기서 생산하고 가장 품질이 좋은 것들이 여기서 생산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땅의 부유와 풍요의 상징이기도 한 이 종려나무 성읍, 이 여리고 성을 다시 빼앗겠다. 이거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토록 추구하던 번영과 풍요의 상징인 오히려 여리고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부요함과 풍요를 추구했더니 쉽게 말씀드리면 잘 살려고 하다가 쪽박을 찬 결과예요. 이게 여러분 기억해야 될 신앙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 악을 행한 게 뭐예요?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반복되는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왜? 풍요함을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돈 좀 더 벌겠다고 거기 달려갔다가 하나님 떠나서 돈 벌러 갔다가 돈도 못 벌고 하나님도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벗하고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잃고 세상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여서 세상으로 달려갔는데 세상을 얻기는커녕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재물만 있습니까? 목숨도 잃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신앙은 목숨 잃고 영생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여리고성 빼앗기고 점령당하고 그리고 18회 동안 다시 모압왕 에글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섬긴다는 건 크게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종노릇 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굽신거리고 절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모압왕 에글론에게 절하고 에글론에게 섬기고 에글론에게 종살이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토록 잘 사는 게 꿈이어서 달려갔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웬걸 에글론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누리던 여리고성도 빼앗기고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는 이런 모양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예, 이 얘기가 이제 반복됨으로써 우리에게는 예, 이 사사기 얘기가 머리에 깊이 각인이 되지만 이게 그 당시 얘기만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읽겠어요. 그러나 이런 신앙의 악순환적인 패턴, 예? 구원받고 나서 은혜를 누릴만 하면 또 타락하고 예? 또 타락하고 나면 점령당하고 점령당하면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주고 구원해주면 또 다시 타락하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겪는 예, 아주 흡사한 신앙의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상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신앙 없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참 예, 안타깝게도 예, 이런 모습들을 우리한테 기억하게 하는 것, 보여주시는 까닭은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 다시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가 반복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데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외적의 침입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달려간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변질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났다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 꼴이 나고 그리고 청년들의 죽음으로 귀결되고 청년들만 죽습니까? 싸우는 군인들만 죽습니까? 어떤 백성들도 긍휼함을 얻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무슨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일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에글론, 모압의 에글론이 강성해지는 게 관심이 아니잖아요. 왜 적이 강성해졌냐? 이스라엘의 신앙이 약화된 것이 문제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연약한 것이 문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담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신자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심약한 것이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연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이 문제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뭐가 문제냐? 뭐 세상에 도대체 문제가 뭐냐 도대체?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무슨 문제 때문이냐? 교회 신앙이 연약해진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혼합주의적 신앙이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여호와 신앙이 구별되지 않고 그런 혼탁한 신앙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았다. 모압의 침략을 받아서 또다시 18년 동안 종살이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또다시 반복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홍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홍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 여러분 15절 말씀은 9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온니엘을 세울 당시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똑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단지 사사의 이름만 온니엘에서 에훗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억압과 압제를 받다가 부르짖어서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해놨더니 똑같은 타락과 또 우상 숭배를 반복하다가 에그론에게 침략당해서 이번에는 8년에 2배 이상이 되는 18회 또한 억압과 박해를 받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한테도 징계를 받고 그토록 갈망하던 세상으로부터도 속박당하는 일이 생겼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운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는 누굽니까? 에옷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옷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죠? 그냥 베냐민 사람이다, 게라의 아들이다, 그리고는 왼손잡이다, 이게 전부예요. 에옷에 대한 정보는. 근데 여기 이제 왼손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이게 원문을 보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왼손잡이를 주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오른손보다 왼손을 능숙하게 쓰는 일반적인 왼손잡이인지 아니면 오른손이 불구가 되어서 완전히 왼손만 쓰는 왼손잡이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왼손을 더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 20장에 가면은 베냐민 지파에는 특별히 왼손잡이가 많아서 700명의 능숙한 왼손잡이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의 하나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 보면 이 사람은 오른손을 전혀 못 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공물을 바치는 사람의 대표로 뽑혔고 가서 에글론 왕을 살해하는데 그 임무를 다 마치기가 수월했던 사람으로 보이죠. 어쨌건 오른쪽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죠. 인간들이 세운다면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지도자로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온니엘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갈렙의 사위가 됐던 사람이고 뭐 드비를 쳐서 함락한 용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조건들을 다 갖췄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또 사사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땐 도저히 사사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시기로 하면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면은 부르시면은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가 어떠하든 그 과거의 발목을 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온전히 돌이키기만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드리기로 결단한 것이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하셔서 쓰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맡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쓰시기가 편한 사람이 될 거예요. 뭐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세 번씩이나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오늘 이렇게 부각되어서 우리가 봐야 될, 눈여겨봐야 될 한 단어란 말이죠.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오른손을 못 쓴다는 건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중요한 일은 다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왼손은 부차적인 일, 조금 하급된 일, 모자라는 일들은 왼손에 맡기지만 대부분은 오른손이 권위의 상징이고 오른손이 모든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못 쓴다는 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에웃을 쓰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기를 즐겨하신다, 이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2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 안 되세요? 너무 잘나서 그러시구만. 여러분 지혜로워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리석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조건이 뭡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드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반복합니까? 지혜롭다는 사람이 하는 일일수록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어리석은 결정들을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들이 지혜롭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 능한 자 많지 않답니다.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예, 정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부르셔서 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네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놓고 우리가 자랑할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것은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까닭을 저희들이 다 몰랐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쓰실 것입니다. 예. 조금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자랑하고 교회가 좀 커졌다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스꽝스럽게 되겠죠. 예,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 이런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런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셨구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도 강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눈을 다시 뜨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발견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지극히 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이고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의 근거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내 약함을 통해 드러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요, 그게 신앙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강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 날마다의 기도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옷이 왼손잡이니까 칼을 못 쓰니까 오른손을 이런 사람이 왔으니 뭐 의심을 별로 안 했겠죠. 그리고 그는 왼손을 가지고 칼을 뽑아 쓸 수 있도록 한 규빗 되는 한 40cm, 45cm 칼을 양날을 갈아서 준비를 철저히 했겠죠. 그래서 어디다가 칼을 숨겨야 되겠습니까? 왼손에서 칼을 뽑으려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칼을 숨기는 것이 가장 적절한 장소고 거기 숨겨서 이제 들어갔다가 곡물을 다 바쳤습니다. 곡물 다 바치고 나서 그는 일단 철수를 해요. 그래서 곡물을 같이 데리고 가지고 들어온 모든 일행은 돌려보내고 혼자서 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혼자서 감당케 할 때가 있어요. 동역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에글론은 매우 비둔했다고 말합니다. 뭐 엄청 뚱뚱했던 모양이죠. 행동이 느렸겠죠. 그리고 뭐 몸이 크니까 뭐 칼 맞을 면적이 얼마나 넓겠어요. 공을 받은 자들은 다 가고, 그리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 예,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길갈이 돌 뜨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길갈 전체가 사실은. 돌 뜨는 곳은 단순히 뭐 석재를 채석하거나 석재를 다듬는다는 뜻을 넘어서서 그곳이, 예, 다른 목재나 석재나 무슨 이런 철재나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길갈이 우상 만드는 곳이 되었다는 것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현 주소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할례를 받던 곳입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요단강 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자고 거기에다가 세웠던 거다. 돌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이 우상 만드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거지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할 길갈이 그곳이 우상 만드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에그론이, 모아방 에그론이 지난 18년 동안 한 작업이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들을 철저히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악한 세력들이 교회부터 장악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교회부터 장악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럼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승리한 쪽은 패전한 쪽에 신들을 끌고 와요. 잡아와요. 그때 우상이 있으면 다 우상 끌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복속을 받아내는 것, 신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확인하는 것, 그게 그들의 전쟁의 하나의 관습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어디 전쟁 블레스다고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법궤 함부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마치 그걸 가면 전쟁 이길 것처럼 해가지고 가져갔다가 블레셋에서 뺏기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어디 둡니까? 자기들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그걸 뒀단 말이죠. 그게 자기들 승리의 표시니까. 결국 돌려주지 않고는 안 될 상황을 맞게 되지만 어쨌든 그들의 전쟁, 고대 전쟁의 관습은 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어쩌면 에글론은 그 길갈이라고 하는 돌을 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쌓았던 돌들을 다 회파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신앙의 근거지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아마 없앴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우상 만드는 아주 그냥 터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길갈에서부터 그런 우상을 만드는 일에 같이 이렇게 말려들므로서 본인들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신앙의 현 주소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그냥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리고성이 빼앗겼다든지 길갈이 우상 만드는 채석장처럼 변하고 말았다든지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악한 자들이 더 강해지냐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강해지지 않고 더 담대해지지 않고 악한 자들이 더 강성해지고 더 담대해지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게 하박국의 고민 아니었습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게요. 어쨌든 에웃은 이제 혼자 들어가서 왕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도 왕한테 주위를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뢸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잠근이라. 뭐 이게 아주 그냥 세세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암살이 진행되었는지를 뭐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어쨌건 칼로 찔렀더니 칼 끝이 그냥 다 들어갈 정도로 등 뒤로 칼날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깊이 이제 찌르게 됩니다. 등 뒤같이 나갔다. 이거는 그 원문을 보면은 뜻이 좀 이게 좀 조금 온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다른 성경 뭐 이렇게 아람어 성경에 이쪽에 보면은 배설물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워낙 찔렀더니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죠. 어쨌건 칼날에 옮겼는데 에옷은 현관에 나와서 문을 조용히 잠그고 그리고는 이제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24절 25절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적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예. 다락문들이 잠겨있는데 여기 보면은 왕이 분명히 발을 가리운다. 발을 가리운다는 건 이게 그 당시 히브리서 관용적 표현으로 두 가지 뜻이 하나는 잠들었다. 발을 가리운다. 잠들었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용변을 본다는 것도 있어요. 얘네 옷이 길지 않습니까? 겉옷이. 겉옷이 긴 옷이니까 용변을 볼 때는 겉옷이 발을 덮었기 때문에 용변을 보고 있다. 이런 뜻도 있고 잠들었다는 뜻도 있고 둘 다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아마 신하들은 보면 뭐 이렇게 뭐 배설물 냄새가 났다면 용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 냄새가 안 났더라도 지금 뭐 서늘한 방에서 아마 휴식을 취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있나 보다. 그러고는 오래오래 기다린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왜 아직도 기침을 하지 않지? 왜 조용하게 잠잠하게 있지?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 못해서 문을 이제 따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된 거죠. 어쨌든 에글로는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에글로는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닥달하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했던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징계 도구가 되었지만 이 모압왕 에글로는 그 도구로서의 역할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의 도구로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할 경우에 그 징계의 도구로 썼던 것을 다시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아수르나 바벨론 또한 멸망하고 만다.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이에요. 악이 오래 가더라도 너무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지 말아라. 그 악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신다. 악이 영원하지 않다. 다만 그 악이 강성한 것은 뭐라고요? 악에 맞서야 할 사람들이 그 역할과 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 강성해지는 것뿐이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문제다. 이게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할 시각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비난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악을 다스리라고 악에 맞서라고 악에 오염되지 말라고 악과는 구별되라고 세운 교회가 그 악에 물들다든지 악과 타협한다든지 악에 맞서지 못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징계하는 것은 악한 쪽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징계한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5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끔찍한 파괴를 당하는 것이죠. 왕이 여러분 코가 뚫려가지고 쇠사슬에 끌려가는 게 그 참상이 말할 수 있습니까? 부녀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소상히 예레미야 애가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참상이란 이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박국조차도 볼멘소리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잘못했기로서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우리를 맡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창피를 당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박국 2장 3절이에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 눈에는 끝이 안 날 것 같은 악의 긴 행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 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민족적 고난을 겪었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떠난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 그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 정도 고난을 겪었으면 웬만하면 떠나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26절 이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오시 피하에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오시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며 무리가 에오스를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나팔을 불었다는 거 뭐예요? 이제 비로소 징집 명령을 낸 거예요. 모이라고 참전을 동의한 나팔 소리가 난 겁니까? 이제 그러면 모이는 게 누구예요? 평소에 훈련받던 군인입니까? 거의 민병대 수준이란 말이에요. 농기구 대대기 들고 나와요.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전쟁에 익숙한 장사요, 용사,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이 됩니까? 이스라엘 전쟁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애굽 땅을 탈출할 만한 무슨 실력과 능력이 있어요? 광야에서 생존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군사가 그런 군사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철병거와 상대가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라. 신앙을 지키라. 그게 여러분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 지키는 게, 신앙 변질하지 않는 게, 혼합신앙 되지 않는 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에도 달려가지 않는 게, 그게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모압 맞은편 각 나루를 장악해서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했대요. 근데 만 명이나 죽였더니 그 만 명이 다 정사요, 용사요, 다 건장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용사들을 살려두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80년 동안 평온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옷, 왼손잡이 에옷을 써서 이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옷의 승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웠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범죄보다도 더 컸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의 사랑도 자녀의 죄악보다도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자녀를 갖다가 비록 일곱 번씩, 일흔 번씩만 용서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세 번 용서하고 끝을 냅니까? 어떤 부모가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고 끝을 냅니까? 끝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세우셔서 끝내 그 아들이, 그 자식이, 그 자녀들이 끝내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자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 사랑해서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도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용납하시고 세우시고 세우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들을 반드시 용납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하늘을 구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신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그 말씀 약속과 함께 우리가 다시 겸비하면, 겸손해지면, 교회가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을 지켜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므로다. 아멘.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만신창이입니다.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사방에 피가 흐릅니다. 나라가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란 말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개인 기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죽고 사는 기도 아니면 그냥 멈추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앉아있건 서있건 누워있건 기도하세요. 걸어가건 타고 가건 운전하건 기도하십시오. 새벽이건 밤이건 눈만 뜨면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고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80년 동안 피곤한 게 왜 그렇습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하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평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평온을 경험하는 것은 교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위기를 견디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잘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떴다면, 여러분들이 사실로 거듭났다면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그만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멈춰야 될 때예요. 평생 내 기도만 하다 끝을 낼 겁니까? 위대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북녘땅을 생각하십시오. 열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코가 석자라도 열방의 기업들을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두 수선공이에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되고 무슨 목자가 됩니까? 목회자가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에 태평이 올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들어서 제사장 국가,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특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31절 읽고 마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80년 태평 가운데 또 어떤 위기가 있었던 걸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뭐 어느 집한지도 뭐 흔적도 없어요. 그냥 한 줄 딱 나와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부였을 것이다 추정하지만은 여러분 600명 한 손으로 싸우려면은 탁월한 전사였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위기를 돌파하는데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셔서 기도하는 용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뜻을 쓰셔서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빚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손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거덜날 거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사방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머리가 깨어지고 손이 찢기고 하나님 다리가 부러지고 하나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겸비하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을 꿇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들을 고쳐주십시오. 싸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옵소서. 온 땅 가운데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해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나라가 어지러울 것입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수록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해주옵소서.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낮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기도 잠깐 멈춰놓고 내 가족 기도가 잠깐 멈춰놓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나라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바라보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다시 한번 주님께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와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위기를 주님이 수습하셨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비셨다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생을 허락하심으로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겸비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거기서 있는 진정한 기도의 용사들 위해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